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로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7절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요 적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친구요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없는 복음은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복음이 없는 율법,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복음이 없이 율법이 선포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없는 복음은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과 내용과 증거들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아무런 빛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율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옛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계속해서 시정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부작용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이런 그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참 많았고 바울이 이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한 흔적들을 우리가 사도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6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거나 혹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자체가 신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 언약으로 해서 율법과 관계없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제 구속받은 신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생활의 원칙으로 취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의무와 자세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행위 언약에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새겨주신 율법을 통해서 원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행해야 될 바,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무를 알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그래도 그나마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나마 세상이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지요. 인간의 마음에 자연인의 마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무서운 위협을 듣지 않는다면 선과 악에 대해 무관심하게 행동할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도 다수나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을 갖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억어하고 통제하고 죄의 길로 달려나가는 이런 인간들을 그나마 붙잡아두는 이런 밧줄의 역할을 하는 이런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중생한 자에게도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의 규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왜 교독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죄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신자로서 어떤 삶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침 받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세력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 근래 많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논문 표절 아닙니까? 논문 표절? 교수들 사회에서? 그래서 고려대 총장도, 이필상 총장도, 전 총장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뉴스를 들었는가 하면 이런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 논문 표절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책을 써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이 다른 책을 보고 써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라는 이야기죠.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하고 죄를 통제하고 지적해야 될 사람이 범죄자와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묶고 사는 공생공존의 길을 택하고 마는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먼저는 1차적으로 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안 줘도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 다 사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이야기지. 이런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아울러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거울에 비유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거울이 얼굴에 묻은 그런 오염물들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만 그냥 끝나게 만들지 않지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태게? 예. 얼굴에 있는 뭐 티가 있으면 그 티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누를 가지고 얼굴을 씻게 만들지요. 마치 이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요,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율법이 전체적으로 선포되면서 그 가운데 무엇도 함께 주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성막제도, 제사제도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제도는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지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켜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제사제도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성소 안에도 나타나는데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이야기하죠? 시온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속죄소라는 거 하는 것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자리라는 것인데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다가 피를 갖다 뿌리도록 되어 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율법은 참 신자들에게 생활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함께 읽어본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만약에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할 때 받을 징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경고 때문에 때로는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율법의 경고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맞을까 싶어서 징계를 당할까 싶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때 내가 얼마나 그런 상황으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에 데워본 아이들은요, 불 곁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찬우는 물놀이를 싫어합니다. 왜 물놀이를 싫어하는가? 화곡동에 있을 때 남수를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배우는데 그 강사가 수영을 잘 좀 가르치면 좋은데 아이들을 그냥 물속에 그냥 거꾸로 냈다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이런 경험들 몇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물놀이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몇 년 전에 산에 올랐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한 번 그래서 어떤 그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경험은 그 일을 꺼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율법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은 이후에 우리에게 선한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 궤변이라 그럴까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그 7절 위에 세 번째 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거기 밑에 부분에 하단에 7절에서 7번 거기서 세 번째 올라가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를 보고 너는 율법 아래 있다. 너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신자라고 해서 율법하고 무관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죄의 수단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합니까?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은혜 언약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하고 복음의 은혜는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죄의 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삶이 신자에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율법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을 보시면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자의 삶의 원리가 율법이 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아주 자유롭고 또 기뻐함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생한 자인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주의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바울은 흥미롭게도 그냥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 둘씩 행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언뜻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누가 주신 생각인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그걸 묻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 누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제가 보편적으로는 그 즉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 순종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쉽게 말해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는가? 도무지 우리는 그 율법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구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다 그랬지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 우리는 도무지 그 법에 오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행하십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또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순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지 못했으나 혹은 그 죄를 범하면 내가 겪게 될 심각한 손해 때문에 어떤 그 법을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그 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될 곳에 주차를 할 때 주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주차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그 범칙급 때문에 주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정말 이 법을 기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글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따라서 신자의 삶 속에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8장 13절이 아니고 14절이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적용된 신자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새로운 손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따라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율법은 신자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당연히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듯한, 이쪽에서는 이 이야기하다가 저쪽에서는 또 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언뜻 보면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는 뜻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또 그랬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는가? 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도바울이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말인가 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필수적인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의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야 돼요. 문맥을 보고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은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지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이웃집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돈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라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구약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런 율법의 요구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지어도 심리는커녕 백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죠? 심리도 못 가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에 상하는 어떤 봉이 그 당장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원리 자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그런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받는 일 어렵죠. 그렇죠. 왜?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오니까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전화하니까 부담돼가지고 몇 장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자의 영적 생명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속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본성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율법에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나도 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칙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접근해 오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치 않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록 죄에 빠질 때라도 신자는 그때 큰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 안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서로 화해하라. 또 어떤 사람과 불화했을 때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래서 못 견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신비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디에다가 기록해 놨는가 보여달라 그러면 저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신비에 속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실제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찰톤 헤스턴이 주연했던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죠? 불이 어디에서 확 와가지고 새겨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쭉 이야기를 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를 통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어서 절대로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잠깐 등을 돌리기도 하고 잠깐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은 신자는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못지않게 행위 언약에서 율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지금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속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중생한 신자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런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좀 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일에 그냥 골몰하고 기필코 내가 이 일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과 의지 그건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내 평생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이러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의 삶의 열매도 또한 드러나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건대 이런 열매가 너무나 미묘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이해한 자인지 심각한 반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복음의 내용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늘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참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그 사실,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참으로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부 모임이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아이들 또 이제 자모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권면하시고 또 영아 부모님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계획표에 표시를 해 주셔서 신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로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결혼식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는데 차정미 자매 토요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10분에 출발해서 대화종합운동장에서 9시 30분에 버스로 수원으로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보기 싫은 것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지요.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서로 위해주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죠? 목회자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도바리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39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9장
사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